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30일 주의 날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율리오라는 백인 대장에게 넘겨졌다. 율리오는 황제 부대에 속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에 올랐는데 그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항구를 들르기로 되어 있는 배였다. 우리는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내렸는데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 받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시돈을 떠나 항해할 때 우리는 마주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섬의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가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백인 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찾아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며칠 동안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니도라는 곳에 닿았다. 그러나 맞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크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섬의 남쪽 해안을 끼고 살몬에 곧 바다 앞을 지나 항해하였다. 우리는 크레데 섬의 해안선을 따라 힘들게 항해하여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이 항구는 라시아성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으므로 이제는 항해하기가 위태로웠다. 금시가는 날조차 벌써 지나가 버린 때였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항해하면 배와 배에 실은 짐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치거나 잃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못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바다로 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피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다. 피닉스는 크레테 섬에 있는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모두 바라보는 곳이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네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닻을 올리고 해안에 바싹 붙어서 크레테 섬을 지나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북동풍이라 불리는 강한 바람이 크레테 섬에서 몰아쳐 내렸다. 배가 바람에 휘말려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람에 배를 맡기고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해안을 따라 흘러갈 때에 이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주어 우리는 배 뒤에 매여 끌려오던 거룻배에 간신히 손을 쓸 수가 있었다. 그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린 다음 밧줄을 배 밑으로 둘려 선체를 단단히 동여매었다. 그런 다음 배가 히르디스의 모래톱에 얹혀 꼼짝 못하게 될까 두려워 닻을 내리고 배가 흘러가는 대로 두었다. 이튿날 심한 폭풍에 시달리다 못해 그들은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셋째 날에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배의 도구도 바다에 던져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폭풍에 심하게 시달리자 마침내 우리는 살아날 희망을 잃었다. 사람들은 모두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그때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은 크레테 섬에서 떠나지 말자고 한 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손해와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배만 잃게 될 것입니다. 어젯밤 천사가 제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의 주님이시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시저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너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배는 어떤 섬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열나흘째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해를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었다. 밤중쯤에 선원들은 우리가 탄 배가 뭍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물속으로 추를 내려보니 스무 길이었다. 조금 뒤에 그들이 다시 추를 내려보니 열다섯 길이었다. 그들은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배 뒤쪽의 닻을 네 개 내리고 어서 날이 새기를 빌었다. 선원들은 도망치려고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다. 바울은 백인 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밧줄을 잘라서 거룻배를 멀리 떠가게 하였다. 막 날이 새려고 할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째 음식도 못 먹고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음식을 좀 드십시오.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빵을 들어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도 모두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남은 곡식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만들었다. 날이 밝자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배를 거기에 대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닷줄을 끊어 닷이 바다에 가라앉게 하고는 키를 묶어놓은 밧줄을 풀었다. 그리고 배 앞머리에 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배가 모래톱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어버렸다. 배의 앞쪽은 모래톱에 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세찬 파도에 깨져버렸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모두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울을 살릴 생각으로 병사들의 뜻을 꺾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배 밖으로 뛰어내려 뭍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판지나 배에서 부서진 조각들을 붙들고 뭍으로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무사히 뭍에 올랐다.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pilgrim through this barren land. I am weak, but thou art mighty, hold me with thy powerful hand. Bread of heaven, feed me till I want no more. Bread of heaven, feed me till I want no more. Tread the verge of Jordan, bid my anxious fears subside. Bear me through the swelling current, land me safe on Canaan's side. Songs of praises I will ever give to thee. Songs of praises I will ever give to thee.
출애굽기 제38장.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다섯 자요 너비가 다섯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 자로 하였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있게 하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번제단은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노쇠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물을 노쇠로 만들고 제단 가장다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놋그물의 네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이 채들을 번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반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노거울로 만든 것이다. 그는 성막 뜰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쉰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쉰자로 하였다.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울타리의 사면을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다. 기둥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다. 동쪽 울타리 정문의 칠막은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20자이고 너비 곧 높이는 뜰의 휴장과 마찬가지로 5자이다. 그것을 칠 기둥 4개와 그 밑받침 4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의 박을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맹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이사마가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수를 놓는 일도 하였다.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바친 은은 성소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다.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 곧 한 배가씩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휴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 100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100개에 100달란트, 곧 밑받침 1개에 한 달란트가 든 셈이다. 1775세겔을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흔들어 받친 노쇠는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이것으로 회막 어귀의 밑받침과 노재단과 이에 딸린 노꾸물과 기타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울타리 사면의 밑받침과 뜰 정문의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Thy faithfulness.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 그 시간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문 옆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이 문 옆에 데려다 놓았다. 그는 거기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였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돈을 달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돈을 주려는 줄 알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내게 은이나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곧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자기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은 두 사도와 함께 성전 뜰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가 늘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놀라서 어리둥절해졌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위력은 단순히 교회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과 사회 속에 영향을 미치며 복을 끼치는가를 이 3장부터 보게 됩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 가진 것을 나눠야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보이는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생명은 맛보지 못하고 다만 육신의 하루 살기에 급급한 구걸하는 인생은 종교인들의 연민에 호소해보는 또 다른 더부살이 인생이지만 그러한 삶은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기쁨도 감사도 없는 처절한 삶일 뿐이었을 겁니다.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의 주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바라보지만 이 지체 부자유자가 성전 입구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이내 값싼 동정에 돈 몇 푼 밖에는 줄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받은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련한 인생이 삶의 변화를 받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함을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회복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어진 복음으로 생명을 끼치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여기에 가련한 한 인생이 있음을 봅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우리 시간 같으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문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어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건의 주인공을 만나게 된 겁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스스로가 성전문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메고 오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매일 이 문 입구에 앉아 구걸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는 예외 없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뜻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영적으로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인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있으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성전에 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은 어쩌면 들것에 들려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 앉은뱅이 같은 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형편일 겁니다. 성전에 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지성소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이 앉은뱅이처럼 성전 입구만 지키다가 다시 매여감을 당하는 초라하고 가련한 모습은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앉은뱅이 같은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합니다. 구걸하는 모습도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메시지나 말씀들을 구걸하듯 주어 듣지만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풍족히 채우지 못하는 허전함은 여전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이 앉은뱅이가 예수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까지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 모두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도의 복되신 이름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를 직접 직면하는 때까지는 모두 이 성전문의 앉은뱅이 같은 영적인 거지일 뿐입니다. 그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주고 있음을 봅니다. 진실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자세야말로 진지하고 진실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지체 부자유자는 우리를 보라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에도 겨우 동전 몇 푼 얻어 한 끼를 해결할 양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려고 하는 자와 받을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달랐다는 거지요. 늘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이 지체 부자유자처럼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의아심으로 이 앉은뱅이는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단 이 장애자가 기대하는 것은 없다는 선언으로 그들에게 돈을 얻으려던 기대는 어긋나고 맙니다. 일단 너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다음이 그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돈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도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세상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6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역사하며 귀한 역할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이름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죄를 벗어던지는 열쇠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잘 사용하지 못하고 썩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여 세나 된 이 사람의 불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7절에 그랬죠. 나면서부터 평생 사용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있을 리 없는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드디어 힘을 얻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말이죠. 세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동전 몇 푼을 기대했던 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고 어쩔 줄을 몰라하며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평생 걸어본 경험이 없던 이 사람이 뛰어 걸을 수 있다는 감사가 얼마나 클까 짐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모습입니다. 40년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의술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수술 기간에 비례되는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람은 뛰어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나음을 얻은 후 마치 치료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이방인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내용이죠. 성전으로 뛰어 걸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이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이제 옆의 사람들에게로 번져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9절에 그랬는데 그의 걷는 행동과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찬송은 그전에는 그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체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끌어내던 그의 모습은 이미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더욱 놀라게 했던 이유는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10절에 그랬죠. 이 사람처럼 사람들이 과거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의 차이를 이 사람에게서처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회당을 오기는 하지만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스스로가 아닌 누구 때문에 붙들려서 오는 모습은 늘 성전 미문에 들려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이 사람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도의 복되신 이름 때문에 삶은 뒤집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인생의 불구자 된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도의 이름을 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갖지 못했을지라도 이 복된 이름만은 가지고 살아야 영원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던 이름, 하찮게 여기는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이 이 세상의 절망을 소망으로 뒤집었고 오늘 우리의 생명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름, 그러나 부활하신 이름, 승리하신 이름, 그리고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이름입니다. 거듭난 자의 것인 이름, 이 보배로운 이름만은 어떤 운명에 있든지 누리는 이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운명이 걸린 이름, 영원한 영광이 걸린 이름, 썩지 않을 소망의 이름, 영육의 치료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시고 또 모두가 소유하여 함께 성전의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이 앉은뱅이 되었던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과 바다 건너 전하자 아름다운 복음의 발 예수 십자가 구원 크게 외치리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 예수 십자가 사랑 능력 행하라 가서 전하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넌 세상의 빛의 자녀라. 어두운 세상 밝은 빛을 비춰라. 산과 바다 건너 전하자 아름다운 복음의 발. 예수 십자가 구원 크게 외치리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 예수 십자가 사랑 능력 행하라. 가서 전하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넌 세상의 빛의 자녀라. 어두운 세상 밝은 빛을 비춰라. 가서 전하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넌 세상의 빛의 자녀라. 어두운 세상 밝은 빛을 비춰라. 밝은 빛을 비춰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개종자. 사도행전은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아홉 번이나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개종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사도시대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1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개종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 그 자체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 밧줄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밧줄을 붙드세요.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밧줄을 붙들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밧줄을 붙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밧줄을 던져준 사람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개종의 사건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홉 가지 개종 사건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순절에 이루어진 3,000명의 개종 사건입니다. 이 개종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모여든 많은 사람이 베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을 듣고 그날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한 회개는 죄에 대해 단순히 후회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따르면 회개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개종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개종입니다. 이 개종 사건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은 주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는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이 기록은 사도행전 8장 38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다소의 사울이 개종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을 서로 연관시켜 읽어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자 그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사도행전 9장 6절. 이 말을 듣고 그는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울은 이 말씀에 순종해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면 아나니아가 구태여 그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할 까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 사건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말하기를,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심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데아의 개종 사건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에 자주장사를 하는 루데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아드리아에서 왔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루디아가 믿고 세례받은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일곱 번째, 빌립보 간수의 개종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도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오게 갇혔을 때 간수를 개종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계속해서 그는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자를 씻기고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이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덟 번째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인들의 개종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개종 이야기는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8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홉 번째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인들의 개종 사건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열두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르친 세례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000명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셋째, 똑같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개종 사건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듣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넷째,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울의 개종 사건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입니다. 그는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의 개종입니다. 루디아는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개종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인들의 개종입니다. 그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인들의 개종입니다. 그들은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신약성경에 나타난 개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혜를 통한 죄사함은 이와 같은 순종이 행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살펴본 아홉 가지 개종의 예를 살펴볼 때 우리의 경험이나 기도를 통해 혹은 제단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받은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방송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의 마음밭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면서 격려를 얻는 그러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며 성경을 듣고 읽기 시작했지만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혼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사 그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 삶의 방향을 바꾸는 소중한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아버지의 백성답게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진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